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따른 브라질 민주주의 제도의 강력함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미국과 브라질의 굳건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의 싸움, 식량 안보, 민주주의 증진, 그리고 지역 내 이민 관리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통화는 전날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 당선인이 1.8%포인트 차이로 경쟁 후보였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2003년에서 2011년 대통령 연임 이후 세 번째 임기를 맡게 된 룰라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에 야간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미콜라이우에 미사일 4발을 발사해 주거용 건물 한 동이 절반가량 파괴되고 주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러시아가 50발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페이스북을 통한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 기반시설 최소 6곳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로 인해 전력, 난방과 수도 공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크이우의 80%의 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레흐 시네쿠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 주민 약 5만 명을 포함해 14만 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주에 걸쳐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시설 등을 공격해왔습니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F-22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 NHK 방송은 10월 29일 미군이 가데나 주일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50대 F-15 전투기를 향후 2년에 걸쳐 퇴역시킬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기존 교체의 첫 단계로 몇 주 안에 10여 대의 F-15 전투기를 미국으로 보내는 한편 같은 수의 F-22 전투기를 가데나 기지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데나 기지의 억지력이 감소하지 않게 할 것이며 가데나 기지의 전투기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15의 후속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다른 기종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총괄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신설해 미군과의 방위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 헬로윈 파티에서 31일 두 건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칼 오크먼, 캔자스시티 경찰서장은 이날 70에서 100명의 10대들이 파티를 하던 한 집에서 총격이 일어나 5에서 7명이 총에 맞았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이들에게 집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자 총격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경찰은 같은 날 두 명의 총격범이 교차로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3명이 총에 맞았고 한 명은 차에 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격으로 인한 즉각적인 사망자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의 곡물 협정 불이행과 관련해 그것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식량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 식량 안보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곡물 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유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용걸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에 대해 거듭 애도를 표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시사한 북한 정권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탈북민 한 명이 올해 처음으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수일이 내일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함경 동해안은 아침부터 낮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 3도에서 18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서백에 한때 비 또는 눈, 함경 동해안 아침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예상되지만 글피 금요일은 북한 전역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사망자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15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자는 29명, 경상자는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1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미국인 2명을 포함해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출신 26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할로윈을 앞두고 모인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행안위 현안 보고에 출석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시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중 중간중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던 오 시장은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한국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에 거듭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31일 정례 브리핑에 앞서 한국 서울에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Next, we were deeply saddened by the tragic deaths due to a crowd surge in Seoul on Saturday. We can confirm that two U.S. citizens were killed.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군중의 급증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 죽음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도 두 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세 명이 다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이자 파트너이며 친구로서 사건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9일 한국 서울의 이태원에서는 할로윈을 앞두고 모인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15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질 바이든 여사와 자신은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한국인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중요하며 우리 국민 사이의 유대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 비극에 대해 슬퍼하고 있을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서울에서 비보가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보내고 모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슬퍼하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북한 담당 조정관으로 한반도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국 자동차 지원금 박탈 문제로 한국 측과 활발히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태원의 비극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보내며 부상당한 모든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서울 미국 대사관이 조기를 개항했다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의 트위터 글을 재게시하며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네, 미국 연방 의원들도 한국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비 공화당 간사인 제인 스리스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듣게 돼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비 아태수 위원장인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 끔찍한 비극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의원들도 일제히 애도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우리의 한국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를 위해 기도한다며 제 마음은 희생자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듣고 참담한 신경이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내와 저는 서울에서 거의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그중 많은 이들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이고 한국인들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라며 알래스카에서처럼 많은 경우에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한국인들과 희생자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이 끔찍한 비극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얀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스톰을 빌미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지 말라며 추가 도발을 시사한 평양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1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과 영토 완정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쟁 연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초래되는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담화는 또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 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다며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연례적 방어적 훈련의 간판 밑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대응 조치를 유발시키고 북한의 정세 격화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한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1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가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 외무성이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강화된 다음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문제 삼은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미한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은 책임있는 정부라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담화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의 기존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자신의 대응 의지, 또 향후의 어떤 대미 맞대응 능력, 이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핵실험의 준비 단계 또는 전 단계로 ICBM 또 SLBM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미한 공중연합훈련에 대해 군총참모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 비교적 절제된 어휘로 미한을 압박한 데 주목한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세밀한 선전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강화된 다음 조치는 궁극적으로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위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등 큰 틀에서는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기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2017년 한반도 위기 때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7차 핵실험을 조기에 감행할 수도 있는 의외의 시점을 선택하는데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17년이 전례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도 뉴질랜드 에이스 끝나고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 선포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그 명분은 뭐 얼마든지 북한이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질런트 스톰 탄의 명분을 분명히 쓸 수 있는 거고요.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두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 올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연말 총화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일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10월 중에 이루어진 한국 호흡훈련 때 북한이 방사포라든가 대응사격을 하면서 강화된 조치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 자체가 더 강화된 조치를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핵실험의 전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한은 긴장만 올라갈 거고 북한이 양보를 하거나 비핵화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걸 이제 지금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홍민 실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이 북한의 도발 수위와 감행 시점을 택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선포한 애도 기간과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이 겹친다며 북한이 미한 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북방 한계선 침범처럼 한국 국민을 자극하거나 핵실험처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도발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1일 주한 미 7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병대 제2사의 전투기 공격 비행대대가 운용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군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들 F-35B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으로 한국 땅에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엔 미군 측에서 F-35B 전투기를 비롯해 EA-18 전자전기, U-2 고공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그리고 한국 측에선 F-35A와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 등 모두 240여 대가 대거 투입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가 240여 대나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공군훈련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훈련은 실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훈련으로 평가가 됩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지상기지에서만 전개할 수 있는 F-35A와 달리 지상은 물론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That is not our policy. I do not foresee that ever becoming.
프라이스 대변인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지난주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군축 협상만 원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앞서 지난 28일에도 분명히 밝혔고 지금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d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this on Friday. I was clear at the time, want to be clear now that there has been no change to US policy.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우리의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였다며 앞으로도 그 목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거듭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적 접근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정부 기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DPRK and are committed to pursuing a diplomatic approach. That policy review also found that in our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을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물론 북한이 진지한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입장은 다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면서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건 4년 만입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권결의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했던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동제안국에 복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탈북민 한 명이 올해 처음으로 난민주의를 받아 어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됐다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유튜브 시청이 탈북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A씨가 31일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 서부의 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과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BOA에 A씨가 긴 여정 끝에 이날 오후 미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미국에 파견됐다가 탈북한 뒤 C국으로 이동해 현지 미국 대사관에 미국행 망명을 신청했었습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에 따르면 탈북 난민은 지난해 11월 여성 1가족 3명과 남성 1명 등 4명이 입국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 A씨가 들어오면서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25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는 앞서 북한을 탈출한 뒤 BOA와 여러 차례 인터넷 메신저로 통화하면서 탈북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었습니다. 자신이 해외에서 체험한 것과 북한에서의 체험이 너무 달라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씨는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왜 북한 주민들은 세상과 소통도 못한 채 자기 의지 없이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계속 자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 BOA 뉴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북한에서 배운 세뇌 교육의 허상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일주일간 유튜브 하나만이라도 틀어놓으면 북한이 아마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북한 주민들만 알 권리가 없고 독재 속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북한 주민들도 변화를 더 추구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A씨는 아직 나이가 젊은 만큼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의 탈북을 지원한 미국 단체 무궁화 구조대의 허강일 대표는 BOA에 어려운 고비가 많았는데 본인이 잘 이겨내고 미국에 도착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까지 오는데 진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 그 힘든데 또 탈북하고서도 그 이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당사자로서도 많이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우지가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탈북도 본인의 우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허 대표는 A씨가 재능이 아주 많다면서 미국에서 꼭 성공해 북한의 변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북한에서도 국보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술이 아주 높거든요. 예,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 때문에 이제 이용만 당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얻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늦어도 5년 안에는 뭐 부자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친구가 이때까지 북한 정권에서 발휘를 못했던 자기 재능을 이제 자유세상이 또 얼마나 또 미국이 시장이 큽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 자기 뜻을 이루기 바라고 또 이 친구가 또 잘 돼서 자기의 처지를 잊지 말고 또 북한에 많이 힘든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동포들이. 고향 친구들을 위해서 또 많이 돈을 벌면 또 북한 인권 사업에도 좀 후원도 많이 하시고 좀 헌신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편 국무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난민수용 제안 보고서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 내부와 영내 여러 나라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관심이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춘 탈북민과 그의 가족들을 재정착시키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엔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는 5회에 걸쳐서 미국 중간선거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보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 정권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 향후 한반도 정세엔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첫 공식 시험대가 될 중간선거가 11월 8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상원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또한 36개 주에서는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31일 미국의 주요 선거 예측 사이트들은 대체로 하원선거에선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고 상원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에서는 경제 등 국내 이슈가 표심을 가르고 있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미 의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북한 문제 등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등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1일 VOA에 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큰 차이 없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election will not have a major impact on North Korea.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문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확고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내 정치적 요소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코로나와 정권의 결정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른 여러 사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정쟁을 벌이게 된다면 북한 문제에 집중할 기회와 시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러시아와 중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이번 선거가 이런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우선순위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Is more focused on Russia and China, and North Korea has taken the back burner.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핵실험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북한 문제를 비롯해 대외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를 곤란하게 할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이런 의회 기류가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등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접근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은 제재와 억제, 민주당은 관여를 원한다는 식의 해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ose stereotypes really work.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북 관여에 집중했으며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로 인해 그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고립에 직면했다며 따라서 기존 문법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 인식을 전망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석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관여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ry to engage North Korea. They're not interested. I think that after a nuclear test, they will have to go to the UN Security Council for another resolution.
빅터 차 석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결국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개별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코로나 고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재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협상 재개를 결정할지 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축 협상에 나설지 등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비터차 석자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re first of all going to push for more serious engagement at a high level.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진지한 대북 정책이 없다고 비판한다고 플레이츠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고 고위급 차원의 대북 관여도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관여하며 독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북한과의 긴장을 상당히 낮췄다며 지금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츠 부소장은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장관이나 중앙정보국장 등 고위급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룬 결의안 두 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원하는 다수의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31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한 결의안 6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스리랑카의 피터 모한 피에리스 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61호를 표결에 붙여 찬성 139, 반대 6, 기권 31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39 in favor, 6 against, with 31.
결의안 61호는 일본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 탄자니아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 정책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 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리아는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가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 조항 10번의 삭제를 시도했는데 이 역시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 4개 나라만 동조하는 등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 52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79개 나라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까지 결의안에 찬성하고 시리아 등은 기권하면서 북한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안 52호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 52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몽골, 라오스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1위원회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2건을 포함해 약 7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77차 유엔총회 결의로 최종 채택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럽연합은 거듭된 북한의 불법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북한 정권의 이 같은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난 2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당장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31일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입장은 이전에 반복한 것과 같다며 이유는 이처럼 거듭된 불법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국제 및 영내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도 이날 북한이 10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러한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급속도로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다시 한번 북한의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프랑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결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18분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52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자산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호주 북부에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 시설을 짓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틴덜 공군기지에 해당 시설을 짓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주 공군의 틴덜 기지에 미국의 예산 지원으로 B-52 6대 및 다른 항공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B-52는 양 날개의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최장 56m이며 비행거리 14,000km에 달하는 초대형 폭격기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호주 북부에 실제로 B-52가 배치된다면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 측은 미군 B-52 폭격기가 1980년대 초부터 호주를 방문했었고 2005년부터는 호주에서 훈련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에 미군 B-52 폭격기가 순환 배치된다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 미국과 호주 군대 간의 상호 운용성 개선 등 미군 준비 태세 계획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할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호주 현지 언론은 B-52 주기장 건설을 포함한 틴덜 공군기지 현대화 계획이 미화 약 1억 달러 규모이며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일본이 자국 주변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주의 대북 제재 단속 작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적으로 안보리 위반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31일 성명을 내고 호주 호위함 아룬타함의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호주 해군 호위함 아룬타함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10월 말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8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호주 해군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위함 아룬타함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의 불법 환적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룬타함은 3,800톤급 호위함으로 승조원은 170여 명입니다. 호주 해군은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건네받거나 북한산 석탄을 넘겨주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과 함께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환적 선박이 자주 출현하는 해역에서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에 동참했던 싱가포르과 포르투갈이 현재까지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무역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고 포르투갈은 외교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31일 VOA에 2017년 시작한 대북 무역금지 조치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7년 11월 대북 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고립 및 최대 압박에 참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당시 리셴룽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싱가포르는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대북 압박과 고립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간 교역량을 기록하는 유엔 세관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북한 간의 무역 규모는 2017년 약 33만 달러에 달했지만 이후 0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020년 유일하게 싱가포르가 북한으로 12만 3천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 싱가포르 외무부는 인도주의적 물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VOA가 문의한 특정 HS코드의 물품은 유엔 기구를 위한 인도주의적 수송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가 2020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된 상품은 모두 국제통일 상품 분류체계 HS코드상 3004번으로 시작하는 포장의약품에 해당됩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그 외의 무역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불법 개발 실태가 알려지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중단하고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북한 대사가 자국에 직접 주재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동결했고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31일 VOA에 밝혔습니다.
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ntain what at the time was happening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다니엘 에로 포르투갈 외무부 공보관은 2017년 7월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의 입장이 오늘날의 입장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적 정황이 4건도 포착됐는데 같은 시기 북한 남포에선 한동안 중단됐던 석탄 선적 추정 움직임도 확인돼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28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박 여러 척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2, 3km 떨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선박 두세 척이 무리를 이뤘는데 비슷한 형태의 접선이 같은 사진에서 4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초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에선 길이가 각각 95m와 55m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접해 있고 이곳에서 남서쪽 약 500m 지점에는 100m와 40m 선박이 선체를 맞댔습니다. 남서쪽으로 약 1km 더 이동하면 90m와 40m 선박이 또 다른 40m 길이의 선박을 가운데에 두고 밀착했고 동쪽 1km 지점에선 80m와 95m 선박이 양옆을 바짝 붙였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보습입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서 이뤄진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이들 선박이 서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2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4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6건으로 늘어납니다. 구름이 많은 날은 위성사진 판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선박 간 환적은 BOA가 파악한 26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옮기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초도 인근 해상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환적 정황 4건이 발견된 직후 남포와 송림항 등 북한의 대표 석탄 취급 항구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28일과 29일, 30일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선박 3척이 접안해 있습니다. 28일엔 선박 3척이 모두 석탄 선적이 가능한 부두에 배를 댔는데 29일엔 이 중 한 척이 떠난 듯 두 척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남은 두 척 중 동쪽 부두에 있던 선박이 서쪽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항구는 북한이 주로 석탄만을 취급해온 곳이지만 지난 8월과 9월 하얀색 포대 추적 물체가 이 일대를 뒤덮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하얀 포대로 옮겨지는 물품이 주로 밀가루와 쌀 등 곡물인 만큼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석탄 항구를 이용해 외부에서 다량으로 식량 포대를 유입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었습니다. 특히 석탄 더미와 가루로 인해 늘 검은색으로 표시되던 이곳은 한동안 석탄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회색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착된 선박 3척 중 한 척 주변에서만 하얀 물체가 일부 확인됐고 나머지 두 척은 석탄을 옮기는 듯 주변이 검은색으로 찍혔습니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30일 적재함 두 개를 열고 있는 약 9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위성사진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적재함 안쪽이 유독 검게 보여 석탄 적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주요 광물인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11월 1일 베트남 전쟁이 발발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전쟁이라 일반적으로 미국 군대가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디딘 1955년 11월 1일을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년 전인 1954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평화협정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남베트남에는 미국 후원하에 응오딘 GM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들어섭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북베트남과 자유진영의 남베트남으로 갈라진 베트남에선 만일 북베트남의 공산당이 남베트남을 무너뜨리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라도 자유주의 국가로 설 수 있도록 아이젠하워 정부 때부터 남베트남에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에 처음 들어선 응오딘 GM 정권이 공산주의 타도를 명분 삼아 대대적인 탄압과 폭정을 자행하다 쫓겨났고 이어 쿠데타가 계속 발발하면서 베트남 사회는 극심한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베트남에서 세를 불려가던 공산주의자들은 북베트남 공산정권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를 전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남베트남 정부군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 개입 후 한국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까지 가세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됐지만 1973년 닉슨 정부가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남베트남 정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1922년 11월 1일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멸망합니다. 14세기 비잔틴 제국의 쇠퇴로부터 1922년 터키 공화국이 건설될 때까지 지속됐던 투르크족이 세운 제국 오스만은 오스만 가문을 왕가로 해 현재 터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을 수도로 정하고 서쪽의 모로코로부터 동쪽의 아제르바이잔에 이르러 북쪽의 우크라이나에서 남쪽의 예멘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지배했던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으로 허약해지고 분열된 이슬람 세력이 몽골의 패망한 공백기에 반응해 이슬람의 종주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부 지중해 지역의 절대 강자로 20세기 초반까지 600여 년간 존속했으나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22년 11월 1일 패망하고 맙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V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